출애굽기 69번 메시지 율법의 갖가지 규례들. 성경은 매우 달콤한 책입니다. 말씀의 많은 부분들을 읽을 때 우리는 달콤한 맛을 느낍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23장 19절을 읽을 때 우리는 아무런 달콤함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 부분을 계속 읽을 때 당신에게 달콤하였습니까? 우리가 이 장들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 그것들의 기록된 영을 만진다면 이 부분의 말씀 또한 매우 달콤하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구약에 있는 율법들과 규례들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한 나라의 세속적인 법에 관해서도 사람들은 법의 정신을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과 규례들에는 어떤 영이 있겠습니까? 21장 7절부터 23장 19절까지의 깊이를 만진다면 우리는 달콤한 맛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밖으로 말씀의 몸을 만지기는 쉽지만 안으로 성경의 영을 만지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단지 인쇄된 문자만 읽는 것은 말씀의 몸을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말씀의 영을 만지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그분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약에서 신성한 계시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젊은 사람으로서 출애굽기를 읽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율법에서 노예 제도를 폐하지 않으신 사실로 인해 고민하였습니다. 나는 또한 왜 종들이 자유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수여하지 않았는가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이 공포하신 모든 규례들에 여전히 그러한 불평등이 존재하도록 하셨는가를 질문하였습니다. 우리는 소가 종을 죽이면 그 소유자는 소가 자유인을 죽일 때보다 더 적은 액수를 지불해야 함을 봅니다. 이것은 종이 자유인과 동일한 권리를 소유하지 못하였음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규례들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인지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다만 모세 자신의 생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장 1절은 분명히 내 백성 앞에 세울 규례는 이러하니라고 말합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의 모든 규례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모세의 관념에 따라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고대의 사고방식일 뿐이라고 말함으로써 소홀히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들은 하나님의 지시로 된 것이므로 우리는 왜 노예 제도와 같은 것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셨는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성경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과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들은 사람이 만든 법이 기록된 방식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법률을 구성할 때 모범적인 어떤 것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변호사도 특별한 사례에 관하여 모범적인 글을 써내려 애씁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모범적인 방법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들을 읽어보면 규례들이 다소 색다른 순서로 배열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1장 15절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은 사람을 후리는 자는 죽임을 당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17절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사람과 이 범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왜 15절과 17절이 함께 놓이지 않습니까? 왜 그것들 사이에 16절이 나옵니까? 만일 우리가 이 장을 구성하였다면 우리는 아마 15절과 17절을 함께 배열하고 뒤에 16절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부모를 치는 것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 사이에 부모와 아무 상관없는 구절을 삽입하셨습니다. 확실히 여기의 안배는 분명한 신성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가치를 합당하게 알려면 그것들이 기록된 영을 느끼기 위해 이 장들의 깊이를 만져야 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여기의 영은 놀랍습니다. 어떠한 나라나 사회의 사람이 만든 법도 여기서 볼 수 있는 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들을 구성하는 영은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는 21장의 처음 6절, 사람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많은 규례들 중 첫째가 노예 제도와 관계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구절들의 구성은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적인 관념에 의하면 이 구절들은 그 안배에 있어서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배어있는 영은 매우 달콤합니다. 우리는 종이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때 그가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고 말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영입니까? 그분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의 모범적인 양식을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영의 달콤함을 관심하십니다. 21장 1절부터 6절에서 우리는 종의 영과 종의 사랑과 종의 복종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종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 제도에 관한 이 규례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나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만든 어떤 법에서도 달콤함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21장부터 23장까지의 모든 규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모든 규례들이 달콤함을 인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3장 4절은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라고 말합니다. 원수의 소유인 동물을 되돌리기를 원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원수에게 그분의 심판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옹호함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도록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잃은 소나 나귀를 그의 원수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23장 5절에 의하면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그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무겁게 짐을 실은 것을 보면 그가 하고 있던 것을 멈추고 그 짐을 진 동물을 도와야 합니다. 그는 그가 너무 바빴다고 말하므로 자신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속한 나귀의 무거운 짐에서 나귀를 구원하기 위해 그 자신의 짐을 제쳐두어야 했습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영에 있어서 23장 4절과 5절에 있는 규례들처럼 달콤하지 않습니다. 이 규례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한 면으로 그 원수의 소나 나귀를 돌려주어야 했으며 다른 한 면으로 그 사람의 나귀를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를 미워하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그의 원수와 개인적으로 직면해야 했습니다. 나는 자기를 미워한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준 형제들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규례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잃은 동물을 그 원수에게 개인적으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 규례들을 상고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들이 기록된 그 안에서 영의 달콤함을 더 많이 인식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법이 그러한 영으로 구성될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지혜에 따라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것들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 지시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적하였듯이 20장 끝의 경배에 관한 규례처럼 21장부터 23장까지에 있는 규례들은 모두 십계명에 대한 세부 항목을 제공합니다. 어떤 세부 항목들은 십계명에 각각에 추가됩니다. 우리는 이미 20장 끝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관한 규례가 둘째 계명과 셋째 계명들에 추가되는 세부 항목들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규례들 중 몇 가지는 그 계명들에 대한 보충입니다. 이제 21장 7절부터 23장 19절에 있는 율법의 갖가지 규례들을 살펴봅시다. 사람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하여 십계명에 대한 세부 항목들, 여섯째 계명에 대하여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와 18절부터 32절까지에서 우리는 살인을 금하는 계명과 관계 있는 세부 항목을 봅니다. 이 부분들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들이 기록된 그 안에 내포된 달콤한 영을 주목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2절은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3절에 의하면 만일 사람이 잘못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는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을 죽일 아무런 의도 없이 실수로 그를 죽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13절은 나아가 그 살해당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은 그를 죽이려고 의도한 동료 이스라엘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연히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을 벌하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민수기 35장으로부터 가나안 땅 안에 전략적으로 지정된 곳에 사람이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13절에 도피를 위해 정해진 규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신성한 율법의 달콤함을 봅니다. 14절은 계속해서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간계로 사람을 죽이면 그가 비록 제단으로 달려가 제단의 뿔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안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거되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장들에 있는 규례들은 모두 영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예로서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분의 인성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도피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행한 것들은 실수들로 간주될 수 있는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분 안으로 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째 계명에 대하여 21장 15절과 17절에서 우리는 다섯째 계명,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관계 있는 세부 항목을 봅니다. 15절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합니다. 17절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계속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를 내적으로 그들 마음으로 저주할지도 모릅니다. 여덟째 계명에 대하여 22장 1절부터 6절에는 여덟째 계명, 도적질을 금하는 계명과 관계 있는 많은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부 항목들은 달콤합니다. 이러한 구절들 역시 하나님이 크시지만 세세한 것도 많이 관심하심을 계시합니다. 열 번째 계명에 대하여 22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탐하는 것을 그만한 계명인 열 번째 계명에 대한 세부 항목은 탐하는 것이 탐욕의 문제임을 가리킵니다. 얼마 동안 우리에게 보관된 다른 사람 소유의 귀중품에 관하여 순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는 다이아몬드의 보관을 부탁받았던 한 사람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진짜 다이아몬드를 인조 다이아몬드와 바꾸어 진짜 다이아몬드를 자신이 챙기고 인조 다이아몬드를 진짜 다이아몬드의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불법적인 교환의 동기는 탐심이었습니다. 탐심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다른 것과 바꾸거나 가정에서 케이크 조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새 책이나 더 큰 케이크 조각을 탐하여 다른 사람 몰래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은 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은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탐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 훔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도적질을 하는 것과 탐하는 것은 분리시키기 어려운 까닭에 이 구절들에서 함께 언급됩니다. 그러나 도적질과 탐욕에 관계 있는 규례들에서도 그 영과 맛은 달콤합니다. 일곱 번째 계명에 대하여 22장 16절과 17절, 19절에서 우리는 간음을 금하는 일곱 번째 계명과 관계 있는 세부 항목들을 봅니다. 아홉 번째 계명에 대하여 23장 1절부터 3절과 6절부터 8절에서 우리는 거짓 증거를 다루는 계명인 아홉 번째 계명과 관계 있는 세부 항목들을 봅니다. 이러한 세부 항목들이 없다면 이 계명은 우리에게 충분히 명확해질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은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넷째 계명에 대하여 우리는 23장 12절과 13절에 있는 규례들을 사람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한 넷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3장 12절과 13절에 있는 이 계명에 관한 세부 항목들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2절은 내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 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함함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의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쉬고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과 관계될 뿐 아니라 종들과 나그네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심지어 소와 나귀가 쉼을 얻는 것을 관심하십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들의 달콤함을 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이 쉬고 숨을 돌리는 것도 관심하십니다. 율법에 대한 보충들 여종에 관하여 21장부터 23장까지의 우리는 또한 율법에 대한 보충들을 봅니다. 21장 7절부터 11절에는 여종에 관하여 보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을 후리는 것에 관하여 출애굽기 21장 16절은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규례가 자신의 부모를 치는 것과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각각 말하는 두 구절 사이에 삽입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렇게 삽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대의 납치의 목적은 노예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팔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후리는 사람들은 아마 또한 그들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납치하는 사람은 또한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임을 뜻합니다. 부모를 치는 것과 부모를 저주하는 것과 사람을 후리는 것은 모두 죽어 마땅한 범죄들이었습니다. 그 행위들은 다르지만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고 사람을 납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애정이 부족합니다. 왜 사람이 그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겠습니까? 바로 그에게 그들을 향한 인간적인 애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후리는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애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특히 고대에 납치당한 사람이 주로 어린아이들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때 증명됩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간적인 애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납치하는 것에 관한 규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관계 있는 두 규례 사이에 삽입된 이유일 것입니다. 가축에게 일어난 손해와 가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21장 33절부터 36절에는 가축에게 일어난 손해와 가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린 구덩이에 빠진 소에 관한 규례와 다른 소를 상하게 하는 소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들과 과부들과 고아들과 가난한 자들에 관하여 출애굽기 22장 21절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고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는 과부들과 고아들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22절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고 말합니다. 22장 25절부터 2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고리대금업자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25절은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규례들은 달콤함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영은 온유하고 감동적이며 이방 나그네들과 과부들과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으로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은 이방 나그네들에 관하여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는 이방 나그네였다면 그러한 규례에 깊이 감동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배어있는 달콤함과 온유함의 느낌에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방 나그네는 비록 내가 나의 본향에서 멀리 떠나 이 백성 중에 이방 나그네로 있지만 나를 관심하는 규례도 있다. 얼마나 달콤한가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과부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규례들 역시 심히 감동적입니다. 원수를 돕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지적하였듯이 23장 4절과 5절에는 자신의 원수를 돕는 것에 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하나님의 율법의 달콤함에 관한 좋은 예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안식년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은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안식년이 있었음을 읽습니다. 안식년에 이스라엘 자손은 땅에 수고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갈거나 씨 뿌리거나 수확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여전히 결실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물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 규례를 통해 깊이 감동되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의 자비함과 달콤함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도록 감동되었을 것입니다. 땅을 위한 안식년에 관한 규례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험이었습니다. 먼저 그것은 평상시 땅에 수고한 사람들에게 시험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자신의 이웃들에게 시험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그의 땅을 휴식하도록 한다면 그의 이웃은 그 땅의 소출을 취할 것입니다. 그의 욕심으로 그 이웃은 그 소출을 참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서 우리는 율법의 규례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모으도록 허락받았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추수 때에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들판에서 이삭 줍는 것을 허용하도록 그분의 백성에게 명하셨습니다. 일한 이삭 줍기는 원칙에 있어서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상 아래의 부스러기와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안식년의 소출과 동일합니다. 부스러기와 안식년의 소출은 가난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하여 십계명에 관한 세부 항목. 둘째 계명과 셋째 계명에 의하면 사람은 다른 신들을 두거나 우상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22장 18절과 20절, 23장 13절에서 세부 항목들이 이 계명들에 추가됩니다. 22장 18절에 의하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귀신들과의 접촉을 위한 마법의 실행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었습니다. 20절은 여호와 위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고 계속합니다. 우상에 대한 희생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23장 13절에 의하면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까지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율법에 대한 보충.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에 대한 복종에 관하여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의 첫째 보충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대리권위, 백성의 유사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은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들에 관하여 22장 29절과 30절에 의하면 모든 첫 열매와 모든 처음 난 것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8절은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는 구속을 상징합니다. 피는 결코 유교병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속된 자들인 우리에게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누룩, 즉 죄 있는 어떤 것과 혼합하여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의 영적인 누림을 보존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함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다음날까지 유지될 수 없습니다. 23장 19절에서 우리는 이 계명을 읽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규례는 하나님이 온유하고 친절하심을 보여줍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것은 잔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것을 금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주신 분인 하나님이 온유하고 친절하며 사랑이 많으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 것에 관하여 출애굽기 22장 31절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분의 백성인 우리 역시 거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절기들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23장 14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께 절기들을 지키는 것에 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관계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요약. 이제 우리는 율법의 갖가지 규례들의 요약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규례들은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결혼생활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 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친절한 것, 궁핍한 자를 관심하는 것, 이익을 위해 탐하지 않고 기꺼이 주는 것,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인 것, 그분과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그분과 함께 정교적으로 잔치할 수 있도록 재물을 통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장들에 있는 규례들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눈에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인성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소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파괴한다면 벌하지 않은 채로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하나님께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성한 규례는 또한 부모가 사람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대표하는 까닭에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의 근원을 공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관한 다섯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처음 네 계명들과 함께 무리를 이룹니다. 더 나아가 결혼생활은 사람의 생명과 그 번식의 연속이므로 순수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결혼생활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 장들에 있는 규례들은 정의, 공정, 정직, 신실함, 신뢰할 만함, 친절, 궁핍한 자를 위한 관심에 관한 사람의 미덕들을 내포합니다.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탐욕 대신 규례는 자원함을 가져야 함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결혼생활을 순수하게 지키며 규례들 안에 포함된 사람의 미덕들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대리권위에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진물들을 통하여 그분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최종 결과는 우리가 정규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하는 것이리라.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은 세 가지 연례적인 절기, 즉 무교절, 맥추절, 수장제를 말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의 계속이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맥추절과 수장절이 오순절과 초막절로 불리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은 누룩이 없어야 하며 수확을 얻기 위해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거둔 결과 우리는 수확을 얻을 것입니다. 규례들을 지키고 사람의 미덕들을 가지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교절이시요 맥주절이시요 수장절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장들에 있는 규례들의 예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누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누룩 없는 절기를 지키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절기를 지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잘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추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이 세 장들에 있는 규례들의 가장 의미심장한 방면은 그것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넌지시 예표된다는 것입니다. 규례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들의 최종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잔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